이 로마서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마쳤어요. 이렇게 당시로 보면 로마가 모든 그 유럽 쪽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이쪽 동로마 쪽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서로마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히 스페인을 마음에 두었죠. 스페인을 마음에 두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미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고 로마에 그래서 교회를 세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되었는가 할때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날때 유월절이라서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때 여러 지역에서 오게 되거든요. 왔다가 우리가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이 위대한 일들 복음을 듣게 된다. 그랬을 때 그때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때 와서 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그 당시에 사도들, 특별히 바울이, 아, 그럼 로마 교회가 좀더 강건하게 진리 위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이젠 그 서쪽으로 스페인이라든지 그 북쪽으로 지금의 그 프랑스라든지 그 위쪽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1절에서 오늘 읽은 7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누가 편지를 쓰는지 그리고 왜 편지를 쓰는지에 대한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사실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한 종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 신약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에 이미 로마 제국의 용어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였대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이해되어지는 단어는 로마 황제와 권력과 로마 제국과 관련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 시대, 로마 제국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황제가 복음이고 로마 자체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도 늘 어떤 신분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로마 황제와 관련돼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사는 것, 그 자체가 복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세계관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즉,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없애기도 가능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가능했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모든 지중해연 안에 있었던 나라들은 다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다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사람들, 철저하게 현실주의, 눈에 보이는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의 그런 세계관 속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의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다스리게 될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을 해줄 때, 여러분 이사야 35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35장 말씀을 한번 보면, 몇절안 되거든요.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한 절씩 보실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라.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예. 이사야서 예언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복음이었어요.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이런 꿈을 꾸고 사는 거, 이렇게 만들 왕이 오는 거, 그런 소식,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점점 이렇게 망해가고 있을 때는 이런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래 소식은 희망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바라는 것들이었죠. 그러는 가운데 신구약 중간사가 지나고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복음서에서 외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회개하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이 나라는 회개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 즉 무슨 얘기예요?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 죄인들에게 전해지지만 그 죄인들이 회개해야 정말로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복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복음, 이런 다양한 복음에 대한 이해들 가운데 이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구약과 유대주의와 복음서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결론을 내릴 때 바로 로마서 1장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즉 복음의 핵심적 주체가 누굽니까? 아들이었어요. 아들.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구에게 얘기하셨다고요? 선지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있었던 내용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즉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근데 그 나라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왕권을 가지고 이룰 나라다라는 그 예언적 메시지가 이미 선지자들에게 선포되어졌고 그 선포되어졌던 그 나라가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즉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는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고 또한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즉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은 인간으로 오셨고 그 아들은 죽으셨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내용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가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그러면 뭐가 그들에게는 기준이었다고요? 로마였어요. 근데 새로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로마에 살고 있고 로마가 복음으로 알고 있고 로마 황제가 복음의 주체자로 알고 있는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이루어져 있던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기준으로 살아갈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갈 건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즉 예수를 따르는 세계관으로 살지 로마를 따르는 세계관으로 살지였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세상에서 살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지 이것이 선택이었어요. 이것은 옛날 로마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이 복음이다라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선택을 해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이다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과거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내 삶에 오늘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어느 쪽이냐라는 거예요. 로마적인 거냐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적인 거냐. 이 세상적인 거냐 하나님 나라적인 거냐. 이 선택이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쭉 설명을 하고 이 복음의 시작이 믿음으로 된다는 걸 설명한 다음에 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바로 보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시작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로마서를 1장, 2장, 3장, 4장을 이렇게 보고 1장 서론을 보고 이제 5장으로 뭐 그전에 제가 로마서 강해를 했었고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복음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복음이 뭘까 그랬을 때 바로 이 복음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학자분이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복음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 믿음은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에도 보면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믿음을 갖고 살면 로마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 맨 마지막에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인내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하는 인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은 소망 가운데 거하는 핍박이라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만 하고 있는데 안 이루어지면 그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저 꿈꾸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어요.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누가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오면 그 소망 부끄러운 거예요. 그 정말로 허망한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그냥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실현되었을 때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맨날 기다리다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참 허망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왔어요. 그럼 그땐 이야기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망이 왜 부끄럽지 않은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지만 보통 사람을 위하여 죽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 죽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하나를 붙잡으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를 붙잡기만 하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기만 하면 그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던 그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은 자명한 일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분이 승천하셨어요. 그럼 죽으셨던 분이 안 오시겠냐 이거예요. 안 오시겠냐. 나를 살렸다면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면서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살게 되고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망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면 그 사랑은 반드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으로 능력 있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냥 복음의 능력이 막연한 게 아니라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그냥 이렇게 막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요 어디에 근간을 이루어야 되냐면 바로 이 복음의 근간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을 바라보는 소망,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에 대한 확증, 내 안의 신뢰함. 그래야 오늘이라는 시간을요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의 맨 마지막이 주님 다시 오시는 거라고. 그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허망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허망하지 않은 것은 그분은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지키셨어요.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 그분은 약속 지키실 겁니다. 왜냐?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잠깐 우리를 여기다 이렇게 두신다 그러셨어요. 이해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에 우리를 잠깐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너 이모네 집에 있어 이렇게 맡겨두셨어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를 낳으셨어요. 기르셨어요. 잠깐 맡겨두셨어요. 내가 어디 갔다가 정말 좋은 거 가지고 올게. 그러면 부모님이 안 오시겠냐고요. 나쁜 세상의 부모님들은 그러실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혹 너희를 낳은 부모가 너희를 잊겠냐만 혹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고아와 같이 절대로 내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다시 돌아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면서가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실 거야. 여러분 이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어느 부모님이 우리를 두시고 가셨다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두시고 가셨다가 오실 때 어디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한번 보자. 못했으면 다시 버리고 가야지. 다시 때려줘야지. 어느 부모님이 그러시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쁨으로 기다리세요.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 여러분 있으시다면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이기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이기십시오. 그 어려움의 맨 마지막에 주님이 웃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기쁨으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금요일날 참 일하시고 힘든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만날 날을 하나님도 손꼽아 기다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기도가 이렇게 힘차고 즐거워요. 기도가 힘차고 즐겁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거하고 전 이 말씀이 참 그 환난, 인내, 연단 왜냐하면 5장을 보면요.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가 갑자기 환란도 나왔다, 인내도 나왔다, 연단도 나왔다, 소망도 나왔다 이러니까 이 단어들이 사실 잘 조합이 안 되잖아요. 이 단어들만 빼서 보면. 근데 조합이 되는 거예요. 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으로 시작을 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신 동안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나 마지막은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은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부음받은 사랑, 늘 확인하십시오. 힘들 때한 번씩 꺼내보세요. 상처를 꺼내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꺼내보세요.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생각을 하세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어려울 때이 땅에 있는 문제들을 보지 마시고, 그리고 로마라는 제국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되짚어보세요. 되새겨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만에서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정말로 화평한 저와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